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소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는 그일 안에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성도된 그러한 자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에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 결국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천국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이 맞다, 그렇게들 또 하나의 고집을 부린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천국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중대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천국을 단지 사후 세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되게 그렇죠. 이 천국 그러면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 그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후 세계. 그런데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 천국은 사후 세계라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함께 달리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강도가 이제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강도에게 있는 천국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 사후 세계,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이제 사후 세계로만 알고 있는 게 중대한 오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천국을 죽어서 간다는 것은 우리 몸,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을 사후 세계로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현재 천국, 지금의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시를 해버린 경향이 참 크다.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현재의 천국, 현세의 천국을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위해 좋은 곳, 이렇게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현재의 천국도 육신에게 좋은 곳, 내 육신의 좋은 것을 천국, 이렇게들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육신에 복을 주셔가지고 뭐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거나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현재 천국이다, 그렇게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평안할 때, 아, 지금이 천국이네, 그렇게들 이해한단 말입니다. 결국 반대로 하면은 뭐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고 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그 상태, 내가 힘든데 그걸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 천국을 나에게 좋은 곳,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 좋은 곳이자, 그렇게만 신경 쓰는 것이지, 지금 육신으로 살면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뭐 그런 천국 있으면 좋겠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마음의 근심 걱정 상태가 있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간주하기 때문에 현재 천국, 이건 그냥 하나의 성경 안에 있는 지식적인 그런 곳으로만 간주하지, 내가 뭐 이걸 누리겠나, 누리는 것으로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청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겠는데, 이게 이제 소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현재 천국이 없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현재 천국을 믿지 않는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 거예요. 마치 현재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천국이 사후 세계의 천국을 의미한 것이라면은 너희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인간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되긴 하겠죠. 뭐 모든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어 이런 말이랑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과 현재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일단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지금은 사후세계 천국이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이미 성도를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요. 성경이 말한 것은. 또 뭐 성경 보고 확인해 보십시다. 잘 아는 성경인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거기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런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들어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들어왔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려내가지고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오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의 말이. 따라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성도에게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사후 세계로만 존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이 현세에서, 현재에서 이미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현재 천국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좋은 것이야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그건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 천국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몰라요. 그것은 보석으로 말할 때 무엇을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도 상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잊어버리시고 단지 분명한 것은 죽은 후에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이미 현재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다. 이거 분명하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 죽어 천국에 들어간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그들이 바로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그 천국 성도에 이제가 성도가 들어간 나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 세계 천국 잊어버리시고 현재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천국인가를 아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의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게 본문 아론 속죄제에 대한 것인데 이 본문에 이제 아론 속죄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 2절 보시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그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을 아론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제 거룩한 곳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날에 인간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죽어 이런 뜻인데 이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아론은 제사장 중에 대장, 대제사장입니다. 이래 아론이 백성들에게는
자기들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대제상이니까. 마치 교인들이 목사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성전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아론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들과 다른 뭔가 거룩한 자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위가 있고 또 그만한 거룩이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은 인간이야. 나가면 죽어. 이런 점에서 결국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간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아론이 어떤 이러한 사람인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론이든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 만나면 죽은 인간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 지금 이 성경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이 뭐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으로 만나면 죽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 만나면 죽는다. 인간이 이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다는 것은 늘 말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죽었다. 확정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그 생각해 보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은 자로 만들어 시작한다.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럼 우리는 그 선악과 사건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걸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죄로 인해 죽은 자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의 우리도 그렇고 도무지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죽었어? 죽은 자라는 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은 자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던 게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선악 지식이 생겼습니다. 선악을 구분해요. 인간이 자기도 기준성을 구분해요. 인간 나름대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인데 그 구분해가지고 인간을 또 따로 본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선한 자, 이 사람은 악한 자.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고 이 사람은 또 지옥 갈 만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인데 죽은 자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선한 사람 어떻게 악한 사람과 똑같이 죽은 취급하는가? 이거 용납 못해. 이 인간 사고란 말입니다. 자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봅니다. 그걸 보고 뒤에서 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리어카에 실은 짐이 쏟아진 것을 보고 그걸 주워가지고 실어주고 다시 끌어간다. 그런 이런 사람은 세상은 선하다. 이렇게들 다 칭송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길거리에 그런 일이 있으면 휴대폰 찍어가지고 올린 인터넷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댓글 막 딱 달리죠. 거기에 인간은 그런 일을 해도 악해. 그런 댓글 달리겠습니까?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 없어요. 그냥 야, 좀 착하네. 그 칭찬 일색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런 시각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 다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물으면 답은 똑같습니다. 다 같은 답을 낸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곤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선한 행실이지. 반대로 도둑질한다거나 사기를 치는가 나쁜 행실이지. 나쁜 것이지. 그러면 자 그렇게 갈랐을 때에 무엇이 믿음의 행실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물어보면 답은 똑같지 않습니까? 뻔한 말이에요. 선한 행실이 있는 게 믿음이다. 다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선한 행실이 있는 믿음인데 근데 그런 사람 죽었다. 죄 가운데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걸 순순히 인정 안 합니다. 선악 진실은 그걸 용납 안 해요. 다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이 세상과 똑같은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온다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결국 선한 행실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가? 또 이런 곤란한 문제가 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고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야. 막 주장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린 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은 죽음을 시작한다. 이게 답이에요. 아주 깔끔하단 말입니다. 뭘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대로도 시작해. 선한 일을 했어. 그래도 죽은 자야. 뭐 여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죠. 근데 세상에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어도 살았다.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그래, 선하게 살면 천국과 악하게 살면 지옥과 옛날 때 만들어 만나가지고 뭐 그 벌에 따라서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이 달라. 그 영화 있죠. 신과 함께든가 뭔가 함께든가 그 영화. 그렇게들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신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뭐 어떤 신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인간 다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신이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죠. 인간 선한 지식에 그런 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선한 지식에 나온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입맛에 맞는 신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인간이 자기 입맛에 자기 생각이 맞는 신으로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우상으로 우상을 하나님 믿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또 지금의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 인간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존재 끝까지 계속 끌고 와야 된다. 우리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자로 시작했다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쭉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 맞아 인간은 죄로 죽었는데 예수 살았잖아. 지금 네가 산자 죽은 자가 아니야. 죽은 잊어버려. 그건 과거 일이야. 지금 살았어. 산자로 뭔가 해야지. 이게 이제 삼첩으로 빠지는 거예요. 삼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을 결국 과거 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산자만 얘기하고 산자 되었으니까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중점을 두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악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내버리시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과거의 상태로만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상태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거기 속습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이거 살았지 않는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본문 6절 봐보십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라는 말은 인간을 죄로 인해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게 속죄입니다. 속죄 앞에서는 죽은 자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아론에게만 해당된 과거 일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과거 일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누누이 말하지만 구약 자체가 우리에게 무관한 과거 역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란 말입니다. 자꾸 이 구약을 과거 역사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다 짐을 받았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교훈이 되는 교훈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자꾸 자기 행실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결과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죄는 죽은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산자의 속죄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속죄 해당이 돼요. 착하니까 속죄 생략되고 이런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면 이스라엘 전부가 속죄를 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아론이 대표자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죽은 자다, 이걸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 받는다, 여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게 또 속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그러면 죄 없는 산자냐, 산자인가,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 용서, 그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속죄제, 속죄, 그건 나를 죽은 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거야,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속죄를 드렸으니까 속죄됐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정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속죄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들은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건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예배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다시 또 이 조금 7절 봐보십시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보면 뭔가 좀 복잡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3절 보시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올 때에 필요한 재물이 수송아지와 순양입니다. 그 수송아지 순양은 아론 속죄를 위한 것, 아론 자기를 위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그렇죠.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속성이 드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염소를 회막문 앞에 두라고 하는데 그 두 염소의 용도는 이스라엘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수송아지는 아론 위한 거, 두 염소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제물,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5절 보십시다. 앞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한 것처럼 수송아지는 아론을 위한 것, 두 마리 염소는 백성을 위한 것, 쉽죠? 그런데 이 두 순염소를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말해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마리 속죄 제물을 하면 광야로 보내는 이것을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8절이 되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는 게 왜 두 염소를 위한 것이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제비로 뽑힌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죽습니다. 죽어요. 또 한 마리는 죽지는 않지만은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광야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왜 날 이런 곳으로 보냅니까?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로 보냈을 때에 먹고 마실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런 광야로 보내지는데 내가 살았으니까 됐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재물이 되어 죽는 것이나 광야로 보내지는 것도 외형적으로 보면 두 염소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두 염소를 위한 것이라면 여호와 앞에 두었을 때 야 이 두 염소를 푸른 초장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돼야 되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보내야만이 두 염소를 위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하신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평안한 거 이렇게 만들어줘야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염소를 위한 그 말에서 이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을 베풀어주는 것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들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두 염소를 위한 일이 뭐냐면은 한 마리는 제물로 죽여버리고 한 마리는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광야로 보내라 하신단 말입니다. 죽고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걸 두 염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도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염소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얘기합니다. 두 염소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면 두 염소를 위하여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그 두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는 죽는다. 한 마리는 죄로 가도 광야로 보내진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르게 해석되어지면 결국은 성경의 하나님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결국은 아니 이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 결국 관심을 안 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본문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8절, 10절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이런 그 말이 있거든요. 이 아사셀은 그 성경에 1번 토 있지 않습니까? 내 보내는 염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사셀은 내 보낸다 떠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광야로 내 보내는 염소 광야로 떠나는 염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 그냥 염소가 광야로 간다 그냥 광야로 내보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짊어져 가는 게 있어요. 짊어져 가는 거 그게 뭡니까? 회중의 죄를 짊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광야로 내보내지는데 그냥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 그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속죄제물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납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마리는 속죄제물이 되었어요. 죄를 속였습니다. 한 마리는 죄를 대신 지고 떠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요. 죄를 짊어갔지 않습니까? 다 지고 갔어요. 남겨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무거운 죄만 지고 갈게. 가벼운 거 너희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들을 저주 가운데 죽음이 있게 모든 죄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그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가 없어요. 그 상태에는. 자,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두 염소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두 염소가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한 마리가 속죄제물로 죽고 한 마리가 죄를 짊어져 광야로 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죄 있는 자로 보는가 죄 없는 자로 보는 그 뜻이에요. 죄 없다 본다 그 말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두 염소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본다. 이스라엘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이스라엘을 죄 있는 자로 보신다면은, 아니 두 염소로 속죄제물을 삼고 안사슬 염소를 삼는 얘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제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답은 두 염소를 통해 드러내신 이스라엘은 죄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죄 없는 자로. 이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한 두 염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일을 안다면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염소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두 염소를 처리하시고 자기들을 죄 없는 자로 보신다면 이스라엘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래 이렇게 나온다면 두 염소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일을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요. 하나님 그걸 악하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악하다.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걸 악하게 보고 뭐 지옥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죄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일을 헛된 것 돌리는 그걸 하나님은 원수로 보신다. 그걸 악하게 보신다. 그런 죄 용서가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욥기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욥을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간주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1장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앙 주신 것을 욥에게 인내를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갑질의 복을 주기 위한 한 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욥기 찾는 것인데, 욥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욥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란 말입니다.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해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번제는 재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번제를 드리는 자신이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해야 될 비참한 죄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한 담기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 되는 거예요, 번제가. 우리 레위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제물이 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존재 나는, 그렇게 보고 번제를 드렸겠냐 말이에요. 욥에게 번제 제사는 혹시 모를 아들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린 용도였을 뿐이란 말입니다. 아들들의 죄를 미리 처리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나는 욕되게 하니까, 그럼 혹시 또 징을 받을까 염려가 되니까 미리 처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제사를 그런 뜻으로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하나의 자기를 용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보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 속죄 다 드리면서도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대로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의롭게 돼 의로운 자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욥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제사하면서 자기들이 허물 많은 자란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 회개가 뭔가 하면 자기가 요 앞에서 허물 많은 자라는 것, 그걸 몰랐다. 거기에 대한 회개였어요. 자기 허물을 몰랐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그 지금의 교회의 신앙 방식을 생각하면은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노랬죠. 뭐 회개한다는 것도 자기 죄를 내 회개를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회개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내 죄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리해서 혹시 모르던 징벌, 벌을 미연에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를 위한 그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그래, 하나님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잖아. 헛된 것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슬 염소. 그런 원리를 그 아사슬 염소, 두 염소를 우리의 그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우리 현실에. 그대로 받아오자, 끌어오자 말이에요. 우리 얘기니까. 끌어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답은 간단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떠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떠나신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 우리에게는 아사슬 염소 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아 있는 거 없는가? 없잖아요. 근데 본문이 그 얘기예요. 두 염소가 아사슬 염소 그 얘기예요. 죄를 지고 떠났어. 그럼 이스라엘 처리할 죄가 없잖아. 우리 죄를 예수님이 피로 속죄하시고 대신 지고 광야 떠나셨어. 그럼 우리 죄가 없잖아. 내가 처리할 내 죄가 없잖아. 그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죄가 없다는 것을 내 죄를 대신 지고 떠나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되실 거예요. 정죄가 없다. 예수님 죄를 자기 피로 처리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내가 처리해야 될 내 죄가 없어. 정죄해봐도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죄가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아 이게 죄인데? 이것도 죄이고? 내 죄를 보면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또 그런 고민,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고 떠난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복음이란 얘기죠. 자꾸 사람들이 어떤 그 선한 행실을 들고 나오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뭔가 그 죄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심보란 얘기예요. 내가 뭔가 해가 죄를 덮어보겠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죄함이 없다 이러한 말을 하나님 정죄 않을 거니까 죄에 대해 걱정하지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처리했어 그걸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내 죄를 보면서 아, 이 모든 주님 처리했지 그러면서 내가 처리할 건 없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게 성도라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뭐 쉽고 간단한 걸 얘기 같지만 사람 그렇게 그런 믿음 안 나옵니다. 인간의 믿음은 내가 이 믿음과 뭘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든 뭐든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죠.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의 그 몸과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대신적으로 처리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가,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의 몸과 피,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대신 처리하신 분의 몸과 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소위 우리가 성찬식이란 걸 하면서 성찬식을 함으로써 네 죄가 용서를 받는다, 카톨릭이 강하죠. 네 죄가 용서된다고 된다는 것이나 또 주님과 함께 한 몸이든 그런 의식으로 그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결국은 날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의 몸과 피가, 이게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지는 것이고 결국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미 주님으로 죄가 처리됐는데 몸과 피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그 뜻인데, 그런데 그 몸과 피를 통해서 뭔가 내가 성도가 되겠다, 의를 얻겠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직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가 있는 자로 죄의 몸과 피를 마신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가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으로 두 염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을 죄 있는 자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성경에는 죄 있는 자로 안다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죄 있는 대로 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두 염소로 처리했다. 결국은 하나님 죄를 처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죄의 없는 대로 보신다, 이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기를 죄를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게 이 본문에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주의 피로 속죄하고 또 아사셀 염소의 방식으로 죄를 대신 지고 떠나게 하신, 이게 뭔가 하면은 죄 없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 이걸 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세 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안이, 그 예수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세 개, 그리고 그 예수안이 이제 앞에서 말한 현재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 아니. 그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고 정죄가 없는 세계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인데 정죄가 있다, 그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죄를 처리한 덕분이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내가 처리해야 될 내 죄가 없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의가 없어. 그게 예수 아니야. 그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그래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이렇게 또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예수 아니라는 것도 날 위한 것을 자꾸 이제 이용하는 그냥 그런 것도 되는 것이에요. 죄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처리해야 될 죄가 없는 세계에 내가 들어왔는데 그게 오직 하나님 궁이 작용하는 그런 은혜 세계라는 거, 은혜를 바라봐, 그겁니다. 은혜를 바라봐라. 그게 예수 안인데,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죄를 내어놓고 죄 있는 자로, 죽은 자로 존재해라. 왜? 그래야만이 주의 은혜가 커지니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내가 처리해야 될 죄가 없다고 하면서 왜 자꾸 죄 있는 죽은 자리 있어야 되냐 이걸 얘기한 그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니 헷갈린단 말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니까 얘기했죠. 죄 있는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것은 자기의 피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처리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염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를 삼고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속죄된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왜 그 속죄 가운데에서 하나 영광이 되니까 이게 하나 긍휼이야. 그 긍휼을 아는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일에 우리를 빠지면 되는 거예요. 천국도 구원도 모든 걸 우리가 빠지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한 일이다. 그런 해석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악함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지를 못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으로 산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만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예요. 천국은 죽은 후에 들어갑니다. 죽은 그 분명해요. 그 말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건 사후세 그 뜻이 아니고 현재 천국도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근데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자꾸 육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되죠. 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쉽게 말해서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냈다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천국은 죽음 이후의 천국입니다. 현재의 천국도 죽음 이후의 천국, 죽은 자의 천국이에요. 죽은 자의 천국. 주와 함께 죄로 인해 죽었다. 내 육신으로 안 된다. 이런 날 주가 살려내었어. 이걸 알게 하고 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성령이죠. 그렇게 주가 하신 죄를 믿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것을 현재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재 천국도 주 안에 죽고 주로 살아난 자의 천국. 그게 현재 천국이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뭐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것으로 확인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긴 안 돼요. 오히려 더 그런 천국에서 뭔가 내가 멀어지는 것만 느끼는 것이죠. 난 천국에 있지 않은가 봐. 그렇게 자꾸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죄인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용서 덕분에 삽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떠나신 그 덕분에 죄 없는 자로 주 안에 삽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 그게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와 있어. 이거 뭐 세상에 알아주고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세상 이런 천국을 모릅니다. 교회도 모르는데 세상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주의 일을 알게 된 그들에게만 이 천국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비밀이에요. 천국이 현재 천국 비밀이에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와 있다가. 그래 이 천국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의 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주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의 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살다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주만 높이라, 십자가만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믿음이 성숙해야 돼. 뭐 이런 건 주 안에 없습니다. 주 안에는 믿음의 성숙 뭐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산다 이걸 믿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무슨 성숙이 있습니까? 뭐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걸 더 강하게 믿고 더 약하게 믿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로 나와서 주의로 인해 살게 된 은혜를 보라. 은혜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내 환경 찾지 말고 주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찾으라. 그러면은 밝히 정말 분명히 선명히 보인다. 은혜가 세상에 찾아봐야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희미하게 보이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찾게 되면 정말 선명히 보이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베풀어진 은혜를 알고 감사함이 있는 거, 이게 천국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성도의 특징. 이런 특징은 성도만이 알아옵니다. 성도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안 통하고. 그래서 이 천국을 뭐 내가 느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뭐 실감되지 않냐한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 있게 된 천국을 내가 느끼겠다, 실감하겠다. 이것부터가 내 이주입니다. 인간됨을 모르는 건방진 생각입니다. 비밀의 천국을 내가 느끼겠다고 하는 게. 내가 느끼고 실감이야 천국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천국이 스스로 천국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드러내는 일에 그냥 부름받을 뿐이에요. 그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인 나에게 십자가 생명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저주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기적이야. 그 기적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드러내어서 생명된 주를 증거하는 길에 주님이 우리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 동행하시죠. 동행하는데 내 삶을 도와주는 동행이 아니고 생명된 주를 증거하는 그런 길을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 증거를 말한다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네? 내가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하게 됐네? 뭔가 변명거리가 없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나의 기적으로 간증하게 되어진다. 이게 천국 들어와 있던 증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 나에게 되어졌어. 그것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 그럼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고 현재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살게 하는가를 알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의 존귀한 선물로 간직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떠나신 주 안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죄가 없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주가 행한 그 일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천국에 사실 믿게 하시고 그 천국 안에서 주만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